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써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써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미진 자매 나오셔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저희들 사랑을 묶어 바칩니다. 저희들의 작은 사랑의 정성을 아버지 음악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묶어 바칠 적에 이를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더욱 선한 것으로 내려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적에 아버지 하늘에 크나큰 은혜로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한없는 생명과 기쁨을 저희들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고 또 승리하고 싶어 하고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오는 것 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드뭅니다. 이 세상에 선교사가 많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성공적인 선교사가 전무후무합니다. 승리의 사도, 권세의 사도, 성공한 사도.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승리와 성공과 권세에 겸해서 권세가 발휘될 때마다 고난이 꼭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더 사역을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1차 선교 여행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보로에 가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요.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바 예수라는 유대인이 박수가 방해를 하다가 바울이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놀라운 권세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보로에서 버가로 와서 버가에서 복음 전하고 비시디안 안디옥, 안디옥이 참 많습니다.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공에서 전거하였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음 한 시기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한번 공에서 설교한 것이 여러분 요새 부흥회 한번 한다고 그냥 온통 벽보 써붙이고 라디오로 광고하고 뭐 신문으로 광고해도 사람들 안 모이는데 바울은 공회에서 한번 말씀 짧게 전했는데 온 성이 다 모였다고요. 온 성이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도시뿐이 아니고 비시디안 안디옥에 속해 있는 온 성이 밤빌리아 이번 갈라디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꼭 이렇게 승리가 있을 적마다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각오를 하고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왔을 적에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여행 다니면서 두 가지 시험이, 결정적인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가 다. 동족으로서의 핍박,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는데 이것은 주로 육신적인 핍박입니다. 바울의 육신에 이제 돌로 맞아서 죽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 동기가 유대인에게서 받는 핍박은 바울이 권세 있게 복음 전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니까 셈이 나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시기 바로 이 시기 때문에 바로 뒤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나 그래서 호사다마 그렇지만 그거는 좀 다르지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승리뿐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시기가 갈수록 점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방해가 맞닥뜨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처음에는 보세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입술로 그냥 이제 말싸움한다고요. 말싸움. 그러다가 13장 50절에 보면은 소극적 액션이 나옵니다. 행동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징역에서 쫓아내니 마귀가 하는 짓 중에 제일 못된 게 여러분 이 중국말로 차도 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빌릴 차자 칼도 자 남의 칼로 살인합니다. 더 못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지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칼로 죽게 만들어요. 차도살인. 정치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모함해서 그 사람이 칼을 던지게 만들어요. 선동해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보세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고 함께 하거늘 악감, 나쁜 감정을 품께서 제 죽여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니 아까는 쫓겨났어요. 그냥 그죠? 쫓겨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면 능욕했다는 말이 한국말로 여러분 모욕하고 주먹으로 치고 여기 상당히 얻어맞은 거예요. 벌써 그러고서 그것도 부족해서 돌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도망했죠. 또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가가지고는 이제 정말 돌로 맞아서 죽어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것이요, 유대인 하는 짓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와가지고 안디옥에서는 쫓아냈죠.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 선동해서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꼭 죽이고야 말리라 와가지고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은 이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보시오. 사람 죽은지도 안 죽은지 그 숨 이렇게 대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숨이 끊어진 거예요. 돌로 쳐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개 끌듯이 다리를 붙잡고서 성 밖까지 질질질질 끌고 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이 몸에 완전히 다 벗겨지고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죽은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체험을 또 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 제일 무서운 게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남자들끼리 야 뭐 그러냐 하고서 한바탕 치고 받는 주먹다짐 같은 건 있으면 nothing 풀어집니다. 이 시기가 인간의 모든 비극의 근본이에요. 사실 가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동생 아벨,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상납하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반역해서 시기에서 반역한 친형 아론, 친여동생 미리암, 여동생이 아니고 친누나, 이 육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형과 누나가 동생을 반역합니다. 인간사에 참 이런 일이 많아요. 친형제 간의 문제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동생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셔서 미리암의 얼굴에 온몸에 문둥병을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린 가장 심한 흉벌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사람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성 밖으로 쫓아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이 광야에서 쭉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 둘레에 쭉 말뚝을 쳐놓고 문둥병 있는 사람은 그 밖으로 쫓아내요.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돌로 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베누에 보면은 베누의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 나가지고 문둥병자들만 사는 계곡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베누가 누님과 아니 동생과 엄마를 모시고 성내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돌멩이 막 던지. 문둥병. 인간의 이 마음에 사실은 이 미리암이란 여자의 마음이 있던 이 시기와 질투가 동생을 시기한 그 시기가 사실은 내면적인 문둥병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내면적인 문둥병 같은 이 시기가 바로 그 몸에 문둥병으로 심판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가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 백성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이 11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이죠? 막내가 베냐민이고 그 위가 요셉인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몸에서 난 딱 두 명의 아들이고 그 외 10명은 첩들이나 혹은 레아의 몸에서 난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꿈까지 보여주셔가지고 앞으로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거 보고서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게 놔두다가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시기. 친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파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 역사상에 사울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아주 용맹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맹한 장수입니다. 아들, 그 아들도.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사실은 사위입니다. 친사위예요. 자기 딸 미갈의 남편입니다.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온갖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사역을 시기해서 빌라도 앞에 인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시기라는 건 흔히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 그 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라는 문제, jealousy, 인간 내면에 누구에게나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 독사 대가리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더러운 세력입니다. 시기. 그래서 성경은 시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도 사역의 동기가 시기로 시작한 두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함으로 사도들의 인기를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려다가 성령을 속임으로 심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나오는 자들을 가정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전쟁, 따지고 보면 이 시기와 질투에서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아와 역병,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온갖 나라의 전쟁과 기아와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의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에요. 썩은 질병, 문둥병이라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나가는 길을 막고 그 뒷다리를 그냥 걸머지고 넘어지는 시기의 세력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뒤에서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시기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궁궐까지도 폐허로 만들고 마는 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꿈틀거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진수 성찬이 눈앞에 있어도 그 음식이 모래 씻는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학교든 교회든 사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인간관계를 못을 받고 쐐기를 박아서 갈라지게 하는 시기, 생명의 샘에 독약을 풀어넣는 시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선자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척할 수밖에 없는 시기. 이 더러운 시기의 세력,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최우선적으로 쫓아내야 될 세력이 바로 시기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기와 질투를 당할 적에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뭘 하다가 누가 시기해서 하면은 김이 새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종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돌로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손바퀴 끌어내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 이제 가셨네 처참할 거 아니요 돌로 맞아서 죽었으니 머리 다 깨지고 온몸이 만신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 끌듯이 성밖까지 수십 리를 끌고 왔으니 옷은 다 찢어지고 피가 절절 흐르며 그냥 온몸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처참합니다. 능력의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보였던 그 위대한 신 같던 바울 선생님이 이 꼴이 말이 아니오. 만신창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얼마나 시험받았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이 둘러서서 걱정하고 지금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일어나! 아이고,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일어나는데 바울이 행동하는 걸 보시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비로 가서 돌로 쳐서 맞아서 죽었던 그 사람들 있는 성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오. 여러분 같으면 뭐 도로 갈 마음이 있겠어요? 한번 맞아 죽었던 데라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리는 성 중에 또 돌아가요.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도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짜 바울은 위대해요. 어떠한 고난도 나를 돌로 쳐 죽일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하나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태도에
변화를 주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탱크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탱크처럼 밀고 가. 좌우에서 앞만 방해해도 돌로 치고 방해하고 뭐 씹고 해도 그냥 가요. 그냥 이건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 일을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옆에서 주위에서 아무리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씹고 심지어 마귀가 방해해서 교통사고 일으키고 이럴지라도 내 목표한 거 그냥 탱크처럼 밀고 나가면은 마귀도 어떡할 방법이 없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보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이게 40번 맞으면 죽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딱 39번만 맞았어요. 태형에 그래서 40번은 한 대차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것을 다섯 번 맞았대요. 세 번 퇴장으로 맞고 자, 이 채찍으로 맞은 거하고 퇴장 몽둥이로 빠따로 세 번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겠어요? 한 번 돌로 맞고 이게 아마 루스드라 해서 돌로 맞아 죽은 겁니다. 이 한 번 맞았다는 게 돌로 한 번 찍힌 게 아니고 돌로 맞은 경험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배 타고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갖고 세 번은 일주일을 일주일 낮밤을 기품에서 물속에서 잠겨 살았 거예요. 일주일을.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에 압송에 가면서 배가 파생하는 경험 있죠. 그때 바울의 의연한 태도를 보시오. 바울은 벌써 세 번이나 해봤다고. 세 번 파생당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표하고 가는 그 길에는 어떠한 고난도 방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역사를 수없이 체험한 거예요. 이런 탱크 같은 사람이 체험한다. 세 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 건너다가 위험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도가 와서 강도질도 많이 당한 거예요. 이 양반이 혼자 객지 다니면서 그러니 강도질 안 당하겠어요.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계속 죽인다고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이 죽인다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소위 형제라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사람들이 바울을 속이고 죽이려고 드는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배고파요 목마르고 물도 먹을 게 없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게 지금 바울이 한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것이 바울의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세입니다. 영광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마땅히 세상의 마귀의 세력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입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이방인의 위험은 무슨 육신적인 위험하고 달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소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서게 만드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이 허망한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내려온 줄 알고 세상에 인간이 인간을 말 한마디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병을 치유한 걸로 착각하고 이제 제우스 신의 이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소를 잡아서 희생으로 바치고 화관을 씌워서 지금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으로 이제 제사 지내려고 옵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으로 시험 받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들에게서 시기 받고 조 터지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지잘난 줄 알고 막 설치다가, 오, 주님. 다시 수그러지고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이생의 자랑, 이제 나를 축혀 올려주는데 신적 위치로 올려줍니다. 하나님처럼 받들입니다. 요거 엄청나게 사투란 진짜 엄청난 위험입니다. 바울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대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격렬한 거부입니다. 우상숭배는 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나를 우상숭배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그런 위치까지 안 올라가고 계신 걸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가 옵니다. 비록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면은 무슨 집사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치켜 올려주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구름에 실린 것처럼 붕붕붕붕 떠가지고 지가 지금 땅에서 걷는지 하늘을 날아가는지 착각하고 산다. 가장 큰 위험입니다.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칭찬. 칭찬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어보세요. 나중에는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하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 사람이 미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마귀의 속성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이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올라갑니다. 그럴수록 일단 그것에 한번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 후부터는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한번 넘어가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신격화해서 예수님 자리에 대신 떡 앉혀놓고서는 그 다음에 디멘드합니다.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
그때부터 내가 인간이면서 연약한 자이면서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위선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제 이방인의 허망한 것 속에서 우상 숭배의 대가를 심판을 폭통이 받고 삽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서 물어보면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안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달라고 이생의 자랑의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팅을 할 적에 회의에서 항상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한번 주장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시기와 교만, 이 두 가지.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 함께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성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우쳐서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탕발림으로 죽여 세워줍니다. 그러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교회 와서 신나게 일합니다. 가장 큰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바울처럼 이런 시기가 밀려왔을 적에 내게 시기로 인한 고난이 밀려왔을 적에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가는 목표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 의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게 바로 이 교만의 세력,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자 하는 태도, 나를 섬기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그 태도, 밀려올 적마다 바울처럼 옷을 찢고 그러는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막아야 돼. 처음에 거부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교만은 한 번 대접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후에는 그게 건성이 되고 타성이 돼서 어려워요. 교만 뿌리는 격렬하게 물리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는 영광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바울처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혹이나 내 삶 속에서도 시기, 질투,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교만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내 마음 속을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쫓아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쫓아냅니다.
함께 우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아버지 시기의 세력에 대한 바울의 의연한 태도와 바울을 신격화하려는 이러한 영적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격렬하게 거부한 바울의 태도를 봅니다. 아버지나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아버지 이 시기와 질투로 사는 세월이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이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만 원하고 아버지 주기를 싫어하는 더러운 교만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 심령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있는 더러운 문둥병 같은 이 시기와 교만의 더러운 세력들을 오 주의 성령의 불길로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태워 없애주셔서 그것이 죄가 되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대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의연한 자세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한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두 가지 아버지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선창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 속에서 시기와 교만의 뿌리를 먼저 쫓아내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은청교회에서 시기와 교만의 뿌리를 쫓아내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기와 교만의 뿌리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시기와 교만이여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속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천교회에 역사하는 더러운 시기와 교만이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청교회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시기와 교만이 썩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너를 오라네 예수 너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금 빨리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가려네. 주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한 심령으로 사랑을 묶어 바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미진 자매 나오시죠.
268장 1절만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온 세상이여
시기와 교만의 세력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겸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사랑하시고 고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를 순전한 심령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연약하여 시기와 교만 가운데서 아직도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해 계셔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김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청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겸비한 심령과 희생의 사랑에 본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